냄비를, 냄비에 물을 아주 천천히 가열을 해줍니다. 그리고 온도를 높여준다면 천천히 온도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해서 모락모락 올라가는 수증기를 바라보면서 태평스럽게 앉아 있습니다. 얼마도 느낀다면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게끔 그 위에 그 뚜껑도 없앴습니다. 그러나 깨구리는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물에 그냥 죽었다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깨구리의 예화는 우리들의 그 영적인 개인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타락들이 모여서 몰아가고 있지만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단 한 번에 일어나는 큰 폭의 타락은 눈에 보이는 것이므로 누구나 경계를 늦추지 않지만 작은 타락은 개의치 않습니다. 그 작은 타락들이 모이고 모여서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죄에 대하여 익숙할 대로 익숙해진 그 유대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가마솥이되고 자신들은 고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거는 속담이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그 돌고 도는 속담 말입니다. 자신들에게 평안이 있음을 가리키는 속담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가마 안에 있는 고기처럼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마솥을 데우는 불이 직접 고기에 닿는 것이 아니고 또한 뚜껑을 덮었으니 전혀 불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마솥 밑에는 맹렬한 불길이 타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마솥이 달아오를 것이고 가마솥이 달아오르면 물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서 끓게 되고 물이 끓어오르면 그 안에 있는 고기가 삶기는 거 아닙니까? 가마솥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삶고 익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의 환상입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에서 2억 마리나 떨어져 있는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있는 아마 지금은 이라크로 생각이 됩니다. 포로 공동체에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에스겔과 그의 동료들이 주전 597년 예루살렘이 완전히 폭망할 때가 587년인데 597년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바벨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바벨론 임금인 느부갓네살 임금은 유다를 침공하여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후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중요한 인물들, 기능공들, 이런 사람 귀족들을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때 주전 597년에 이렇게 에스겔도 함께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그발 강가에서 유랑민 공동체를 세웠고 에스겔은 그곳에서 정착한 지 5년째 되는 그 해부터 예언자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로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에스겔은 누구보다도 많이 환상을 본 예언자입니다. 에스겔이 예루살렘에서 2억 마리나 떨어져 있는 그발 강가에서 어떻게 예루살렘의 환상을 그렇게 손바닥 펴보듯이 빠삭하게 알았을까요? 요즘처럼 매스미디어가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말입니다. 적어도 예루살렘의 소식이 포로 공동체에 전해지자면 몇 달 걸릴 텐데 말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예루살렘에서 사건이 일어날 때 마치 자신이 그 사건이 일어난 현장에 있는 인물처럼 사건을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문학적인 수사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영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실제적으로 보도록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이거를 환상 또는 투시라고 부를 수가 있는 그 은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언자인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투시, 곧 환상으로 보았던 당시 예루살렘의 실제 형편이고 모습이었습니다. 본 말씀을 할 것 같으면 25명이나 되는 지도자급 인사, 귀족들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습니다. 모인 이유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침공으로 부서졌던 성벽과 과옥을 성공적으로 보수한 후에 그거를 자찬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들은 회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에는 우리 개역성경은 조금 애매하게 번역이 되었지만은 70인역을 참조해서 히브리어 구약성경을 번역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집이 최근에 건축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성읍은 가마솥이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집이 최근에 건축되지 아니하였느냐는 수사적인 의문문입니다. 서리법적인 의문문이라고요. 그것은 강한 긍정문입니다. 집이 최근에 건축되었다는 긍정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침공으로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파손되었던 집과 또 예루살렘 성벽이 일부가 부서졌는데 그게 보수되었으니 이제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은 안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왜 이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잘 아다시피 예루살렘 성은 요새화된 성입니다. 이게 동쪽 기드론과 서쪽 이 골짜기가 있고 성이 그 위에 이렇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천연의 요새입니다. 절벽 위에 도시가 세워져 있거든요. 옛날 전쟁 방식으로는 함락하기가 참 대단히 힘든 난공불락의 요새가 예루살렘 성입니다. 마치 가마솥처럼 되어 있어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자신들은 높은 성벽이 지켜줄 수 있다는 그런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생각하도록 만든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들은 강대국인 애굽 군대의 도움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정복을 받았던 터라 그 압제를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남방 세력인 애굽을 끌어들여서 애굽 군대의 도움을 받아서 바벨론의 압제를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권력 내부에는 친애굽파가 등장하고 친애굽파가 정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모든 정책이 애굽적으로 기울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잖아요. 북방 중국 세력과 친화하는 그 세력이 있고 남방 미국 세력을 등에 업고 정치하려는 세력이 싸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예루살렘 또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북방 세력, 남방 세력, 이 세력들의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애굽이 자신들의 두 번째 보호벽이 되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어디 그뿐입니까?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조상들이 섬겨오던 하나님께서 자기들 가운데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거짓된 평안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만 있으면 모든 외적의 침입을 물리치고 평안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은 외쳐댔습니다. 비록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패전을 하기는 했지만은 아직도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건재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의 표시였다고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자기들에게 아직까지 건재하고 있는 것이 세 번째 보호벽이라고 생각을 그들은 하였습니다. 자신들에게 이런 삼중적인 보호벽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믿었기에 가마솥에 담긴 고기와 같은 자신들이 외세로부터 가마솥이 이렇게 보호를 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착각은 거짓된 희망입니다. 이건 거짓된 평안이고 거짓된 안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을 둔 평안과 소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패약한 인간의 교만과 아집에서 솟아난 거짓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오히려 준엄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은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국문하겠다. 그렇지, 심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국문이라는 글자가. 역사를 살펴보면 이로부터 10년 후에, 정확하게는 5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북방 세력인 바벨론을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바벨론의 2차 침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 성벽은 깨어지고 집은 불타고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비운을 맞게 됩니다. 그들이 믿고 있던 삼중적인 보호벽은 북방 세력인 바벨론에 의해서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이때 애굽에서는 군대가 파견이 안 됩니다. 완전 폭망하게 됩니다. 폭망. 유다의 제도 지도자 25명이 여호와 전에 모였습니다. 1차 포로화 있고 난 다음 5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입니다. 그 모임은 확실히 유다와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최고회의입니다. 이들이 주도하여서 했던 일은 깨어진 예루살렘 성곽을 보수하고 무너진 과학을 수리하여서 원상복구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이 일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자축하고자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면적인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왜 신의 도시인 예루살렘이 이렇게 적의 손에 깨어지고 부서졌는가에 대한 진정한 이유를 탐구하지 않았습니다. 보다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야 마땅했는데도 그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파괴된 부분을 복구하고 손질하고 그런 정도로 기뻐하고 만족했습니다. 이것만으로 즐거워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들이 오히려 무너진 성곽은 바로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초래되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는 일이 더욱 시급했습니다.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른 관계를 가지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신의 백성들은 우리들의 현실 삶에는 언제나 고난과 시련이 발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백성들은 또한 신앙의 백성인 우리들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근본적인 치료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벽을 쌓고 성읍을 보수하는 일은 그런 근본적인 치유가 있고 난 다음에 해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근본적인 치료는 등한시하고 외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만 급급했기에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제2침공이라는 그런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진적인 타락, 한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떨어지는 일이 미미하다고 하더라도 그 작은 타락이 모이면 죽음과 멸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점진적으로 타락해가는 과정 동안 자신이 죽음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들은 잘 하지 못합니다. 마치 냄비 속에 깨구리를 넣고 물의 온도를 1분에 0.5도씩 쫙쫙 올리면 깨구리가 눈치채지 못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종래에는 깨구리가 물에 삼켜 죽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잘 알고 있습니다. 롯과 아브라함 사이에 분쟁이 생기게 되었고 그 분쟁으로 말미암아 롯과 아브라함은 서로 분리됩니다. 롯은 물이 넉넉한 요단 들판을 선택하지요. 롯은 장막을 동쪽으로 옮기면서 점점 더 소돔과 고모라에 가까이 가면서 마침내는 그 성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나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두 딸과 함께 모든 것 놔두고 몸만 빠져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롯의 점진적인 타락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점점 다가가게 되었고 나중에는 그 성으로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어버립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살고 있을 때 소돔과 고모라 성에 방문했더라면 어이구 숨 막혀 이곳에 살 수 있을까 못 살아 그러면서 두 번 다시 안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이 자신이 영적으로 기댈 수가 있는 아브라함을 떠났고 그 다음으로 소돔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고모라로 가까이 갔고 종래에는 소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어울려 살게 되었습니다. 동성연애자의 천국인 소돔성에서 롯은 괴로워하면서도 그것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롯의 이런 상태를 베드로 후서는 고통하는 의로운 롯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성의 음란 때문에 늘 마음이 상했지만은 그것을 탈출하지 못했던 나약한 롯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그 지금까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점진적인 타락의 결과입니다. 롯은 소돔과 함께 멸망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겼기에 소돔성을 멸망시키는 멸망된다 이게 들어옵는다는 소리예요. 거기에 있는 거 다 죽는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팍 없는다 하파크라는 글자로 그 중에서 롯을 하나님이 싹 빼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얼마나 멀리까지 하나님을 지금 떠나 있습니까? 우리들의 점진적인 타락은 우리를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주일을 안 지키고 교회 예배를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있었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한 번 두 번 빠지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주일날 교회에 처음만 나가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날카로운 죄의식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일이 반복된다면 영적으로 둔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세상 즐거움이 몰려와서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일보다는 안 나오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언제 교회에 나갔는가 하면서 교회와는 담을 쌓고서 세상 일에 골몰하게 되지요. 맨 나중에는 얻은 것 다 잃어버리고 빈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점진적인 타락의 과정을 밟아가는 동안 자신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됩니다. 끝내에는 눈치챈다고 하더라도 로처럼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소진하여서 돌이키기가 힘이 듭니다. 주일날 한번 교회에 못 나오는 것은 한 작은 타락일 뿐입니다. 그것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런 작은 타락이 모여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가 없는 큰 파멸을 만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현 시대에는 중독증 환자들이 참 많습니다. 니코틴 중독, 알코올 중독, 코카인 중독,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박증, 도박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하는 도박 중독, 또 춤, 댄스 중독, 성적 중독, 일 중독, 중독 참 많지요. 조금 약한 중독이긴 하지만은 뭐예요? 인터넷 중독, 전화 중독. 중독은 언제나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요즘 뭐 인터넷 보면 우리 2살짜리도 해요. 2살짜리 이렇게 사태질 하면서. 우리보다 더 잘해요. 중독돼가지고 안 주면 난리 나요. 나쁜 식판 같은 것도 일종의 중독이지요. 보면 다리 떠는 분들, 이거 개다리라 그럽니다. 다리 떠는 분들. 안경 낀 사람들, 중간 핑거 가지고 안경 때를 올리는 사람. 이거 참,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하다 뭐 오해를 받잖아요, 미국에서는.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보는 건 알코올 중독입니다. 한 모금 홀짝홀짝 마시다가 나중에는 술 없으면 못 살아 할 정도로 중독이 돼버리지요. 담배도 한 대, 두 대 피우다가 그다음 담배 없이는 못 살게 되고 중독입니다. 뭐 술 먹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담배 피운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단지 덕스럽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요. 자, 이렇게 쓴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면 그 술이 달콤해집니다. 그러면 중독이 일어나는 거지요. 중독증을 한 번, 두 번 하게 되면 좀 더 깊어지는 것이고요. 일종의 점진적인 타락입니다. 점진적인 타락은 점차적으로 나빠져가고 점차적으로 죽음과 파멸로 내려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우리의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큰 죄를 지은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그의 어머니가 면회를 왔습니다. 그 도둑은 어머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내가 어렸을 때 이웃집에서 주인 몰래 들고 나온 장난감 그것을 왜 야단치지 않았느냐고 말입니다. 그때 어머니가 나를 호되게 야단치면서 했더라면 현재 자신이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때 어머니가 그것을 웃으면서 넘기시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그 아들이 말을 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우리들은 우리들의 영적인 삶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들은 죄의 심각성과 무서움을 다시 한번 자각해 보아야 합니다. 점진적인 타락은, 하나의 타락은 큰 의미는 없어요. 큰 결과는 우리에게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하나의 타락이 모이면 서서히 우리의 영혼을 죽어가게 만들면서 맨 마지막에는 파멸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멸 가운데 있으면 돌아갈 힘이 없어요. 돌아갈 힘이 있다면 어느 정도는 견딜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곡이라는 이 속담을 유다의 방백들은 안전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는 이 예언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뒤집어서 선포했습니다. 뚜껑을 닫으면 불길이 보이지 않지만은 불은 맹렬히 타오르라서 고기는 삼킵니다. 가마솥은 그 안에 고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삼고 익히기 위해서 있음을 에스겔은